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갈렙빌골 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본문은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로 이제 하겠고, 같이 읽을 말씀은 9절 한 절을 같이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초장에서 주님의 그 주실 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꼴을 풍성히 먹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면은 물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 아주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6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좀 보시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읽었지만, 이 구절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그 해산의 이제 고통과 관련해서 제가 영적 산고, 영적인 산고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양이 뭔가,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이 뭔가, 이 목양이 뭔가 이것을 정의할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강력한 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산고입니다. 산고, 해산의 고통.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 목양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또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산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그 첫 번째 산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때 느끼는 그 산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때, 낳는 순간의 그 고통, 낳기까지의 그 고통을, 이제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의 여인의 그 출생과 빗대어서, 지금 영적인 갓난 아기를 낳는 일, 즉,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노력과 수고, 이것을 지금 이제 여자의 어떤 그 해산의 그 과정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다른 또한 번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 낳기까지도 그렇게 고생스러웠지만, 그러나 또한 번의 어떤 그 해산의 고통, 산고를 내가 겪는다. 왜 그러냐? 너희 속에,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시기까지의 그 수고, 그것 또한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엄마가 겪는 그 고통과 맞먹는 그런 고통과 수고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는 것도 이 해산의 고통이고, 또이 낳은 아이를 또 실제로 정말 참잘 키우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목양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이것이 반드시 그 목양자에게만 한정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양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수고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다 이러한 그 영적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다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열매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사람이 거하게 될때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쪽 끝에 8절에 가보니까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눴었죠? 성령님과 관련돼서 네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네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님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성령님의 열매,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열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태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 성경은 이 자녀를 낳는 일,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을 태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물이 그 열매를 맺는 것과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생명을 다시 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다른 생명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과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과 또 사람이 아기를 낳는 이 모든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두 종류의 열매를 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맺고 또 우리가 영적인 태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갈수록 이렇게 열매 맺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삶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자꾸자꾸 맞춰져 가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낳으려면 제일 먼저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결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신랑 닮은 내가 사랑하는 이 신랑 닮은 정말 그러한 꼭 빼닮은 그러한 아이를 하나 낳고 싶다. 이게 자연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결혼한 지 오래들 되셔서 아니면 이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가요? 예. 또 남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내 아이를 나를 꼭 빼닮은 내 아이를 하나 낳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입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정말 멋지고 대단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이제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면서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욕망과 어떤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온통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초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부부관계와 또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어떤 절정 이 서로 사실 뭐 마음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뭐 플라토닉 사랑 어쩌고 하는 건 그거는 사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최종 결과로서 결혼을 통해서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또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이런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정하셨을 때 이것은 나중에 인간의 그 죄로부터의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신랑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빼닮은 아들들을 갖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신부인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남편, 신랑을 꼭 빼닮은,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 아들들을 나를 통해서 좀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결혼이 있고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물론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임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혼전 성관계를 갖는 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결혼을 했어도 외도를 하는 일이라, 이런 건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신 일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임신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임신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을 때 임신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그 흔한 말이 있지 않아요? 하늘을 봐야 뭐라고요? 별을 따죠.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어쨌든 같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언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누릴 때,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어떤 새로운 생명을 낳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그러한 어떤 영적인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식어지고 실제로 낳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사라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믿음장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도 지금 믿음의 어떤 위인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씨를 수태하는 힘, 이게 있어야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씨를 수태하는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으시다면, 그럼 우리가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그 교제가 풍성하게 누려져야 된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이제 보면서 저분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아파트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제발 좀 꼭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시게 된다면, 예,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임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들 영적 임신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형제님들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생물학적인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에 돌입합니까? 예, 그럼 태교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게 강민영 자매님이 태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정혜평 제님이 배에다 대고 성경도 좀 읽어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그 침례자 요한 같이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애가 지금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아멘. 예. 아멘이 뭔가 저 미심쩍인 아멘이 이렇게. 예.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데. 자, 이제, 산모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엄마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엄마의 모든 삶은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달 동안 임신하는 동안 엄마는 본능적으로 그 모든 일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 아이에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담배를 열심히 태웠어도 엄마가 되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담배를 안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루에 맥주 네 잔씩 마셨어도 이제 안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심한 운동도 내가 막 격렬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위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초점이 아기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또 아기에게 이 태아에게 좋은 것을 또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 삼가게 되고 좋은 것은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총명하게 자라려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 음악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에게는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더라. 그러면 CD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신 기간 내내 그런 것들을 틀어주고 또 아이들은 태아에서부터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더라. 그래서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아빠들이 또 이렇게 배에다 대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또이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잘 때에도 뭐 혼자 잘 때야 뭐 이렇게 자든 뭐 이렇게 자든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어떻게 하고 자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이가 불편할까봐 임신한 동안에는 그 아이가 불편할까봐 그 아이를 배려하면서 또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산모에게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설사 산모에게 좋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 산모가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챙겨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산모도 챙기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신한 이 기간 동안에 태교를 하게 되고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 집중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령 대상자를 마음에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태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중에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도 우리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어떤 영적인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못해보고 예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참 예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태의 열매가 없는 것은 일종의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 영적인 아이를 그렇게 임신을 해서 그 태교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영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육적으로 하는 이러한 노력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구령 대상자, 그 영적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간증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 영적인 임신과 관계없이 없이도 절제와 인내를 배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갖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이런 임신의 계기를 갖게 되면, 그럼 우리가 더 이 인내와 절제를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들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사실 그 영적인 그 임신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절제하고 인내하는 걸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엄마가 동화도 들려주고 아빠가 성경도 읽어주고 하듯이 이 영적으로 그 배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자꾸 아빠의 음성을 이제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자꾸 그 아이에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그 아이에게 자꾸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설교 테이프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신앙 서적의 소책자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구절들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그 아이에게 자꾸 이 신랑, 이 남편의 목소리를 자꾸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내 모든 이 물질과, 그러니까 돈과 또 내 모든 열정, 에너지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 구령 대상자에게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게 되면 그 혼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구령 대상자를 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태교 단계가 다 끝나고 이제 열 달이 다 찼을 때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달이 돼서 막달이 되면 이제 날짜가 어느 정도 가까워 오면은 그때는 조금 일찍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령 대상자가,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제 이 구령 대상자가 정말로 그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구원받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열매가 톡 건드리면 열매가 떨어질 때가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그 기회를 이제 엿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결혼한 자매님들이 자녀를 낳아보신 자매님들이 경험하시듯이 출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순산을 하든 난산을 하든 이 고통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출산은 다 고통이 따릅니다. 뭐 제왕절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는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출산은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걸 찾아보면은 다 고통과 관련이 있고 뭐 울부짖음 또 뭐 무슨 아픔 무슨 슬픔 뭐 이런 단어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산이 왜 고통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 출산 중에 자녀가 죽거나 그렇죠 태아가 죽거나 산모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출산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산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출산을 하다가 이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임신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참 그 태교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과 그러한 손해 때문에 우리가 그럼 영적인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출산의 순간에 정말 여자가 힘을 주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이제 느끼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령 대상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마귀의 방해가 더욱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자꾸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전혀 벌어질 수 없었던 일인데 꼭 그 구령하려고 하면은 그 이렇게 딱 그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꼭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단히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출산에 따르는 진통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또 각오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그 산모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비교적 참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물론 고통은 따르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순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난산이 되어서 대단히 오랫동안 진통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게 그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참 그래도 순탄하게 이렇게 참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대단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 더 많은 그러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저도 첫째 날 때, 둘째 날 때, 저도 이제 다 집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니까, 이제 산모가 이제 그 출산하는 중에 너무 힘이 들게 되면 이 숨을 안 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숨을 안 쉬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숨 쉬어요, 숨 쉬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아기가 위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태아, 그러니까 산모가 숨을 안 쉬면은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산모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네 고통을 참느라고 숨을 안 쉬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돕기 위해서 정말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할때 내가 대단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숨을 안 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숨을 안 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일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우리가 이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오히려 또 소원해질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태아에게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에도 영적인 출산에서 힘든 순간에도 주기적으로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출산하는 일은 힘이 들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성도의 이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이러한 어떤 태의 열매, 영적인 태의 열매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아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그 아이 낳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 진통, 영적인 이 산통을 견뎌야 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지금 산고를 겪으면은, 산고 때가 이르면은, 어떻게 그걸 겪지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 세상에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쑥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쏙 빼닮은 근데 여기서의 아빠는 우락부락 못생긴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산골짜기 백합하고 샤론의 장미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랑, 그러한 남편을 쏙 빼닮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일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격을 통해서 맺어가는 그러한 열매이기도 하고, 또 한 종류의 열매는 바로 태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태의 열매.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저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요즘 이제 하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이들 그 울음소리를 주변에서 듣는 게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명들이 자꾸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 이게 이제 들리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우리끼리만 서로 모여서 뭘 좋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더해지는 사람들도 다 수평이동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만 더해지는 형태라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그 믿음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는, 영적인 생명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그 영적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게 됩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내 문제를 해결할까에 집착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 문제 생기죠. 건강 문제 해결되면 인간관계 문제 생기죠. 이게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이 초점을, 관심의 대상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되는 돈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공휴일 되면은 나와 내 가족이 어디를 놀러 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주중에는 우리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휴일만 되면은 내 가족이 놀러 가야 되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때때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조차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그 일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놓여지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드려야 할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시면 9절에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은 9절을 다시 읽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이러한 그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렇죠? 좋은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말씀을 먹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한 영적 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흠없이 처신하게 되는지, 그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 고통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싶은 그 욕망, 출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영적으로 품었다면, 그래서 임신이 되었다면 그 사람, 그 영적인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가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